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를 보면 첫 번째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뒤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 대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30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좀 나오고요. 이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번에 걸쳐서 반문을 합니다.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반문하는 내용은 그냥 쉽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아 그렇군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니까 좀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게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하셔서 두 번 반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했다는 건 이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2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웁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물론 이 내용 자체만 읽어도 우리가 참 무겁게 들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앞부분에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던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 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혹은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크게 보자면 간단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이웃과 관련된 행동, 태도가 여지껏 갖고 있던 것과 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돈과 관련된 태도, 행동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렵다는 뜻일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일까? 생각해 보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당연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반문을 해요. 이게 첫 번째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몹시 놀라죠. 왜 이렇게 놀랬을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과 다르니까 놀랐겠죠. 만약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아 그렇지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수긍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랐다고요. 그건 이제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수긍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아 이게 맞는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지 이러면 몹시 놀라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태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왜 어떤 점에서 예수님 생각과 좀 달랐을까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본인도 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은 뭐냐면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부자가 되고 존경받고 살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다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이제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제 교단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죠. 장로교는 칼빈이 세운 그런 교단인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칼빈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좀 잘못된 생각도 있고 시대적인 한계들도 있곤 합니다.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뭐 힘줘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기로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정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그 직업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잘 감당을 해서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정한 부를 쌓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뭐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고 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 칼빈이 가르쳤던 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직장생활에서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 확실하다고 확신을 가져도 좋다. 이거 말고 네가 만약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해도 좋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장로교는 더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면 그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신 게 확실하다.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거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건 학벌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건 직장생활에 있어서 참 남들보다 빨리 잘 승진하는 것이건 무엇이 되었건 그러면 우리는 아,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저런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을 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달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보였던 이 반응을 보면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앞에 있었던 부자 청년이 보였던 반응과 비슷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고 있는데 이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이혼증서 써주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그때도 바리새인들과의 질문 대답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이혼증서 써서 부인을 못 버릴 것 같으면 도대체 결혼 왜 하느냐? 그거 무서워서 결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 지키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나름대로는 주님 말씀을 무겁게 들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제자들은 어떠냐면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심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이 반응만 놓고 보면 도리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조금 더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되었다고 해서 주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항상 주님의 뜻에 조금 더 합당하게 행동하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제자들 같은 건 아닌가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제자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이웃을 향한 태도, 돈을 향한 태도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거 사람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웃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와 같이 돈과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은 바꿀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은 어제와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기가,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질적인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과연 변하는가? 성도는 과연 변화하는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주님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럼 사람은 변화하는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이 변화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보고 저 사람 징그럽게 안 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변하는가? 나는 과연 변하는가?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과연 변화하는가?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내가 과연 변화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거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만 행하면 되는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실 율법대로만 하는 것도 때때로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훌륭하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준 삼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실제로 그럼 이와 같이 제자들이 변한 때가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두고 필요한 대로 각각 갖다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예전에 비해서는 뭐 눈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족 같고 또 쓸데없는 얘기를 덧붙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늘 돈에 찌들려서 돈만 생각하고 내가 가난의 형편만 생각하고 내 주변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과연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제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순종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가운데에 부담을 갖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어찌하든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 구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